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러한 구절이 그 좀 나옵니다. 주로 시편에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고 또 뭐 역대상 역대하에도 한 구절씩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런 그 성경의 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발하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반발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뭐 별탈 없이 잘 살고 계시고 또 조금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도 원망까지 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뭐 인정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뭐 요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IT 사람들 입장에서 그 구절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라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뭐 지진 때문에 다치고 죽은 사람이 지금 수십만 명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 장식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시신을 모아서 갖다 버리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니 요행이 살아가지고 내 가족이 내 자식이 그런 식으로 땅에 파묻히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그들이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이러한 구절에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아도 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우리는 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너희의 그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를 원망을 해도 봐준다 괜찮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편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진 때문에 모든 건물 무너지면서 사람 죽고 다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힘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얘기는요. 그 여호와가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고 인자하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일은 좀 선하지가 뭐하다 이게 아니에요.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은 선한 일이고 인자한 일이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진이 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그 일도 선한 일이다. 인자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지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또 선하시고 인자한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입니다. 물이 좀 복잡해지죠. 근데 세상은 그런 그 지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런 재앙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은 일이다. 그 말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해 못하는 건 세상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도무지 그런 하나님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분입니다. 또 위험이 와도 그 위험 속 우리를 막아주는, 보호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죠. 지진을 일으키기는커녕 오는 지진도 막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바라고 생각한 선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함이에요.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뭐 슈퍼맨을 보내서라도 나를 집어서 다시 올려주는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떤 고통 순간에서도 구원해주는 그렇게 일을 해줘야만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 말이 우리에게 좀 더 실감 있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진의 현장에서 지진만이 아니죠. 뭐 홍수가 나고 뭐 모든 자연재해 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뭐 집이 무너져가지고 사람 죽고 나가는 모든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 인자하신 분이다. 이런 말은 정말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일에서는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다. 진노의 하나님이다. 승리라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더 그런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내용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런 재난 앞에서 참 난감해 이제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난감해요. 도대체 그런 재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난은 무조건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이 지진을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해다. 이렇게 또 하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자연현상 이래버리면은 하나님께 책임갈 일이 없으니까 좀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 되면은 자연은 하나님의 다스림 말이 있지 않다. 이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또 성경과 안 맞는 말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은 인간을 고통으로 빠뜨리기 위한 사탄의 일이다.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한 일이라면은 사탄도 하나님처럼 자연을 다스린 권세가 있다. 이런 뜻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에 있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것도 사탄이 한 일이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뜯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으니까 잘못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난감하지만은 지진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한 옳은 일이다. 이런 답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우니까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뭐 그런 일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한 뜻이 있을 것이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갖다 누가 압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하신 일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난감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것도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메시아의 이러이러한 것이다 따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일은 요한의 생각한 일과 다른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래 의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은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다. 그걸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게 병대 병을 고치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일, 병 고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의문을 잔뜩 가져버린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의 그런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결국 예수에 대한 우리의 불평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좀 이루십시오. 이런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게 예수에 대한 세상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예수님과 본문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 16절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도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 세대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동물에게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야 되고 슬퍼하면은 가슴을 치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것 때문에 자기 동물을 비난하는 그런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은 목사가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해도 교인이 아무 반응이 없다. 그걸 이제 막 다구치고 비난까지라기보다 책망을 하는 그런 용도로 또 이 비유를 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고 또 죄를 책망해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는 이 세트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제 동물을 불렀다고 하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있는 것이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닐 겁니다. 장터에 앉아 있는 놀기 위함이에요. 아마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놀이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시장, 북적 뜨는 그런 시장이 아이들의 이제 놀이터였던 그런 모양이죠. 노는데 무슨 놀이를 하는가 하면은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고 그렇게 이제 논단 말입니다. 피리를 분다는 게 결혼식 놀이고 슬퍼한다는 것이 장례식 놀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놀이가 제대로 되려면은 한쪽이 피리를 불리면은 다른 한쪽이 춤을 춰야 되죠. 그래야 놀이가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또 장례식 놀이도 제대로 하려면은 한쪽이 막 슬피 울면은 다른 쪽 가슴을 막 쳐야 돼요. 그래야 또 놀이가 짝짝 맞아가면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마치 아이들 소꿉놀이 하면서 의사놀이 할 때 뭐 의사가 뭐 아이 눕혀놓고 이제 주사 놓고 찌를 때 가만히 있을 재미 없지 않습니까? 아야야 해야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응이 있었는데 반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놀이가 재미가 없다.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리를 불고 슬피 울던 그런 아이들이 자기의 놀이에 함께 동조하지 않는 그런 다른 동물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놀이에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가 춤을 안 추고 가슴을 찌면서 반응하는 그게 없으니까 놀이가 재미가 없다. 놀이가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는요, 장터에서 놀이, 노는 그걸 배경이 가지고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해도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고 또 죄를 책망해도 회개하지 않은 이 세태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놀이가 아니에요. 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기뻐하지 않고 또 죄를 책망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태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게 지금의 세상인데 예수님보다도 자기에게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예수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당연한 거예요.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어둠에 갇히고 사망에 갇힌 그런 자기 앞에서 구출하시고 부르시고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그 일을 놀이로 배경에서 설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신앙을요 놀이로 여기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놀이로 살아가요. 놀이라고 하는 재미가 목적입니다. 재미있으면 놀이 최고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재미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이 바로 놀이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놀입니다. 그러니 재미없으면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흥미입니까? 재미입니까? 다른 이유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재미가 없을 때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흥미거리가 떨어졌을 때에 그게 재미가 없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논의 수준이란 얘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관계입니다. 내 흥미, 내 재미로 인해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흔적으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얘기죠. 주의 몸된 것으로. 굉장히 교회라고 하는 건 주의 몸이라는 것 안에서 존귀하고 아주 그 가치 있는 생명의 그런 관계에 모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교회가 내게 흥미가 안 된다? 재미가 안 된다? 왜 흥미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놀이 수준에 있다는 이런 결론이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를 재밌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일이겠냐 말입니다. 그런 일이라면 예수 우리에게 놀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재밌노? 아, 복 받는 거 알았다. 복 줄게. 그래가 재밌게 해준다. 그게 뭐냐 결국 우리의 뭐 종교놀이에 주님 동참했다. 함께 어울린다.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은 춤을 추고 계신다. 그런 식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이티의 그 지진처럼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시게 하는 그런 일을 주님 부지런히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믿을 맛이 안 나는 거죠.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재밌어요? 교회는 나가고 예비는 드려도 우리 마음은 정말 이 세상 일 때문에 무거운 마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예수께 떨어져 있는 그게 우리의 실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에서 믿음을 싫음을 귀찮은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알고 내 아픔도 알고 내 상처도 알고 내 속사정을 예수님 다 아신다면은 그 아픈 것, 그 상처, 그 힘든 것, 그 내 속사정 다 해결해 주고 씻어주고 좀 그려주는 그런 예수님 그런 분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뭐 상처, 아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플 때 입을 주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믿는 게 참 재미있겠죠.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상처 입고 마음 무겁고 고달프고 힘든 사회에서 교회만 딱 나오면은 위로가 싹 또 평안이 오고 이 교회가 마음에 통제해야지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에 나오는 막 굉장히 재미 쏠쏠하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께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런 우리의 느낌 다가오냐 그런 얘기죠. 말씀을 드리니까 세상의 짐들이 다 막 가벼워져 버리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말씀을 들으나 마나 무거운 마음은 그대로고 뭐 이런 걱정도 그대로고 그럴 때 사람 믿는 것에도 매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말씀을 듣는다는 이것도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설교를 자문서가 아닙니다. 제 때문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놀이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놀이로. 왜 믿는 기쁨이 없습니까? 자 그런 말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믿는 일 기쁨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를 정말 믿는다면 그만 기쁨이 당연해요. 아니 예수를 믿는 평안이 없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마음 평안이 있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안 믿은 거죠.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안 믿었으니까 기쁨이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믿었는데 기쁨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모실 때는 믿은 적이 없는데 우리 믿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착각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었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힘들 때 안 도와줍니까? 이런 것이 바로 나는 열심히 피를 부르는데 왜 춤을 안 춥니까? 이런 비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어려운 삶에 열심히 힘을 줬는데 왜 그 간증한 사람처럼 30배 축복을 안 줍니까? 이처럼 뭔가 기대했던지 주어지지 아니할 때 헌금하고 믿는 재미도 깨져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울면서 기도했는데 통곡하면서 내 속만 다 내어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이런 불평들. 그러니 네가 슬피로는데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금식까지 해가면서 슬픔을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알아주면서 그래서 내 슬픔 물리쳐주고 우리의 마음을 안위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어야 마땅한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더란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께 바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피리 불면 주님은 춤을 춰주고 내가 슬프면 가슴을 쳐주고 그렇게 나에게 반응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죽게 나오는 사람도 한둘이겠습니까? 지금의 신앙이 그런 그 현상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춤도 안 추고 강도 안 치고 네가 멀리도 거기에 반응 안 하니까 비난이 나가는 거죠. 주님 왜 그럽니까? 그건 주님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비유에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놀이에 주님이 함께해달라. 그런 은함이죠. 그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신앙이 그런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로 행동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일을 해달라. 그게 유대인,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도 종교놀이에 맞춰가지고 행동해달라, 일해달라 그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 놀이에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때 그 세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18절 19절 보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요한은 광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뭐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셔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천을 먹으면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게 이제 그 유대인이 볼 때는 자기들 다르죠. 다르다 그것 때문에 요한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과는 달리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셨죠. 그것 때문에 먹기를 탐한다. 이게 먹는 게 바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또 포도주를 즐긴다. 또 죄인을 가까이 한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비난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드린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한 분으로 오셨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종교세계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어울리지 아니한 것 때문에 배척을 하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 현실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죠.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잘 지키고 조상 규례를 잘 지켜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또 세상의 중심 있는 그런 이슬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분이 바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떤 주의 말씀을 하신 일들이 그들에게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씀하고 회개를 또 하라고 해도 자기들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우리한테 해당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말해도 그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왜? 우린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자니까 따로 죄 용서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밀쳐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또 하신 일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기들의 믿음이 흥을 깨버린다고 주를 비난하는 그런 길로 나가버린 것이에요. 이런 유대인의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담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옳다고 받아들이는 그 지혜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의 자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때로는 결혼식 같은 그런 기쁨의 일들이 주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장례식 같은 슬픔의 일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사라지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을 자꾸 우리는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든 것들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그 일하신 그 속에 나를 구원한 주님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알아보는 자가 그리고 그 일을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지혜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지금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고통과 아픔의 그 일들도 예수님의 지혜의 일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일 속에서도 주님이로 옳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를 아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의 지혜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에 함께한 신자죠.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의 지혜의 일,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은 오직 지혜 있는 신자들에게만 옳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니에요. 고통과 힘든 어려운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아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IT의 지진도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죠. 지진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 죽고 다치겠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건 없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 중에서 정말 죽지 마야 될 사람이 죽은 거, 여러분 그런 사람 믿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죽지 말 사람이 죽은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치를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간 날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덤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이 땅을 떠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고되지 않은 지진이고 대피할 틈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지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이 땅을 하져갈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관계 있는 겁니다. 그것만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신자는 힘이 들고 고생스러운 그런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에서 나를 그 믿음의 한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라시는 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자는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은 놀이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쁨과 재미를 위해 있는 그런 게 신앙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살고 죽는 그 문제가 신앙이란 얘기죠. 세상에서 잠깐의 인생인데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그걸 위해 주님이 계시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분 맞춰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주님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피를 죽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피를 뿌려도 주님은 우리의 기분에 맞춰가 춤춰주는 그런 분은 아니다. 아무리 슬프려도 가슴을 치는 그런 분은 아니라 그 예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일을 하실 뿐입니다. 주님 일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된 위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신자도요 세상이 피리를 분다 해가지고 춤을 추면 안 되죠. 함께 동화에 함께 어울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 함께 어울리지 말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은 사고방식에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좀 저들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것들은 이미 신자로서 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 일, 그게 어떤 것인가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됨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가치가 않은 것입니다. 또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삶에 대한 생각이 그게 달라야 한다. 그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는 살고는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자로 나와야 되죠. 그게 성령이 함께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예처럼 이 시인자는요,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신자인 것이고, 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라 해서 함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것이죠. 항상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로 인도받는다. 그 점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할 때는 신자는 담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기보다도 주님의 지혜로운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그게 신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지혜의 일은 이 땅으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부터는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분이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신자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 있고 이 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차대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면요, 또 생명의 생명과 진리에 속한 그런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은 알아보게 돼 있어요. 세상은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그게 바로 신자와 세상이 다른 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세상이 웃는데 나는 그런 일 없다 해서 주를 원망하는 그런 길로는 가지를 마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이 땅 일을 웃고 떠들어도 덤덤히 할 수가 있는 거. 왜냐? 우리에게는 하늘 기쁜 일이 있으니까. 또 주님의 지혜로운 일,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는, 그걸 옳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 속에서 이 땅에 알지 못한 그걸 우리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내가 열심히 해도 고생을 할 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나를 붙들어서 생로를 인도하신 주님의 지혜로운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억울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내가 주를 믿었는데도 가난하게 산다. 그러다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인도받고 있으니까. 난 그걸 다 됐습니다. 그러니 주님 아닌 다 내게 옳은 거고 선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벌어진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도무지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옳지 않은 것이 없고 선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나와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는 그런 믿음에 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